에스라 다섯 번째, 크리스천의 혈통. 에스라 10장 10절에서 12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여러분은 한국 사람이 아닌 분과 혼인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다른 민족 간의 혼인, marriage between different race. 지금은 한국에서도 다양한 민족과 결혼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특히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아주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신명기 7장 3절입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여기서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얘기인데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을 얘기합니다. 오늘 보면은 우리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몇 가지 사건을 기록합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과 혼인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 또는 잘못이라고 합니다. 둘째, 이스라엘은 이미 혼인한 이방인 아내와 그 사이에 태어난 자식을 집에서 쫓아냅니다. 여러분,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는, 우리 크리스천은 오늘 본문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는지 참 난해한 구절 같아요. 자, 지난 시간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는 바빌론의 포로에서 풀려나 고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의 계획을 다루고 있는데, 주전 538년 스룹바벨의 인도의 1차 귀환에 이어서 성전 재건을 시작하지만은 그 지역 주민들의 방해로 520년까지 중단됐다가 516년에야 완성이 됩니다. 이 성전을 제공할 때 기존 주민이 방해한 이유는 귀환 공동체가 이 현 거주민들의 참여를 거부하였기 때문인데, 이스라엘이 현지 지방인들과 자신들을 철저하게 구별시킴으로써 이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들로부터 하나님 백성의 아이덴티티와 이 순결을 지키려는 의도입니다. 그리고 1차 귀환에 이어서 이제 주전 458년 이 에스라 인도로 2차 귀환이 시작되는 것이 우리 지난 시간에 한 8장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데 에스라는 아주 놀라운 소식을 듣습니다. 에스라서 9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제야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아있으니. 예루살렘에 귀환한 공동체 백성들이 이제는 율법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이제 현지 이방 사람들과 서슴없이 결혼을 하는데, 자, 1차 귀환이 시작된 지 불과 수십 년 만에 이 귀환한 공동체는 아이덴티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모범이 되어야 하는 제사장과 지도자들,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이 일에 으뜸이 되었다는 소식이에요.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이유가 우상 숭배를 계속하였기 때문인데, 하나님이 이방인과 혼하지 말라는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 그 주 원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공동체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에 대한 에스라의 슬픔과 두려움이 이만큼 컸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계속 저버릴까요?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게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이방인과 서로 사단 관계를 맺으면서 돈도 받겠죠. 그리고 또 현실적인 유익도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9장 4절에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신 이유입니다. 이방인과 결혼했을 때 그 배우자가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우상을 섬기게 된 역사가 이스라엘에서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적인 순수성을 지키라는 것이 그 근본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계명을 주신 이유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인류 구원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함이지 하나님이 다른 민족을 차별해서 이스라엘만 특혜를 주시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걸 잘못 생각하고 있어서 하나님은 자기들만 구원의 선택의 대상이 되었다고 착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예수도 물리치는 오늘 같은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날 때 하나님을 따르는 많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방인과의 혼혈은 이미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이때. 그리고 또 구약성경에 예수님 족보에 등장한 여인들 다섯 분 있죠. 그 중에 이제 가나안의 그 라합, 그리고 모압 여인 루드, 뭐 이런 여인들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 여인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예수님 할머니의 족보가에 올라간 이유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고 작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이들이 하나님 백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대상이라는 게 이 성경 전체 흐르는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 시작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구별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이스라엘을 구원의 도구로 택했다.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은 육신적인 혈통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영적인 혈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구원의 혜택이 유태인에게서 예수를 따르는 우리 크리스천에게 넘어온 이유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오늘 본문이 혈통적으로 다른 인종 간의 결혼 문제가 아니에요. 크리스천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의 혼인이라는 그런 영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개역개정에 이 죄라고 번역된 데가 여러 군데 있는데 이 히브리 단어가 마알 이 뜻이 신이라는 신, 죄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unfaithfulness 또 against God 그러니까 하나님께 충실하지 못한 걸 말씀하는 단어인데요. 죄하고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 죄긴 죄죠. 그렇지만은 오늘 본문은 성경 기자가 특별히 죄라는 단어를 사용 안 하고 마알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 번역이나 이 다른 번역들을 보면요, 죄라고 번역하지 않고요, 이런 짓, 이런 일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이 죄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unfaithful한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 짓, 그런 짓, 이란 뜻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가 두 가지 있는데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교회보다 먼저 만드신 거,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는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 가지 공동체를 당연히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잘못된 결혼은 자칫하면 결혼이라는 가정을 깨고 또 교회까지 깨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인과 결혼을 막으신 이유, 이제 나아가서 더 설명하겠지만 크리스천 아닌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과 혼인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이라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 백성 크리스천이 세상을 쫓는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과 혼인한 것이기 때문, 그리고 이것이 올무가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기 쉽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그 결과로 사람이 치러야 하는 대가가 너무나 큽니다. 그 대가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이혼. 네. 자, 그래서 구약시대는 물론 이 오늘날에도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참 죄라고 정의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른 번역이 이런 짓, 이런 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오늘처럼 어려운 설교를 쓴 적이 없습니다. 제목도 오늘 아침에 붙였습니다. 이만큼 참 설교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자, 이제 계속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작 우리를 당혹해 한 것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이 이방인 아내하고 그 사이에 태어난 자식을 쫓아내는데,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가정을 깹니다, 지금. 그게 계속되는 10장 내용이에요. 이방인과 막 결혼을 한다는 그 놀라운 보고를 듣고 에스라가 기가 막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동안에 백성들이 모두 모여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에스라는 백성들을 대표해서 이방 여인과 그 사이에 낳은 자식을 끊어내기로 결단을 합니다. 10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려라 하니까,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즘 말로 옮겨보겠습니다. 오늘날 목사가 말이죠, 교회 다니는 모든 남자들에게 여러분의 아내가 교회에 출석하지 않으면은 와이프하고 자식을 몽땅 집에서 쫓아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근데 회중이 하나같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하기가,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종교가 다르다고 이미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아내와 자식을 집에서 내보낼 수 있을까? 천명을 무시하는 이 참 가혹한 조치 같은 생각이 들지만은, 자, 이유가 있습니다. 에스라는 왜 이렇게 해야만 했을까요? 네. 여러분, 이 당시의 배경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는데,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여리고성을 점령한 다음에 그 다음 성 이제 강을 공격하는데 이스라엘이 전쟁에 집니다. 그 이유를 찾아봤더니 아가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에서 모든 없는 것들은 다 불태워버리라고 했는데 그 중에 일부를 이제 하나님 거를 자기가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가. 또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아시죠?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땅을 팔고 교회에다 헌납하기로 했는데 땅을 막상 팔고 보니까 아까워요. 그래서 그 일부를 실적했습니다. 그랬다가 부부가 즉사를 합니다. 이 순간도 무슨절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탄생하고 불같이 일어나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오늘 사건은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와서 새로운 신앙 공동체, 그러니까 새로운 이스라엘을 시작하려는 아주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자,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시의 사형이라는 말 아세요? 평시에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에도 적들과 대치하고 있는 전시, 이런 상황에서는요, 조그만 잘못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합니다. 우상 숭배라는 이스라엘의 고질적인 이 죄의 뿌리를 뽑아내기 위해서 이 결정적인 이 순간에 에스라는 이방 여인들과 그들 사이에 태어난 자식을 집에서 그리고 신앙 공동체에서 내어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 참 이해가 안 가고,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이 잔인한 것도 같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무서운 것도 같고, 그런데는 이런 배경이 있다는 걸 여러분 조금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각 가문별로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3개월 동안 진행되는데 모두 113건의 이혼이 있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113개의 가정이 깨어졌다, 그런 말씀이에요. 네,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죄의 결과라기보다도 이 잘못된 결혼의 결과가 너무 참혹해요. 그리고 우리가 치러야 되는 이 결과의 값이, 죄의 값이 정말 너무 참혹하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니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참혹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가족을 쫓아내는 이 참혹한 일. 자,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자, 당시 유대인의 이 혈통적이고 민족적인 순수성은 이 종교적인 순수성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 크리스천입니다. 더 이상 어떤 국가나 민족이나 인종이나 이런 족속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 크리스천, 예수를 믿는 영, 크리스천 교회를 통해서 구분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또 크리스천에게 혈통적인 이게 육신이 됐든 영적이 됐든 민족성을 순수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하라 그런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왜? 이스라엘은 크리스천은 인류를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특별히 선택된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이 이런 영적이든 육적이든 이 민족적인 혈통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방인과의 혼인을 금한 이유가 그 결과가 너무도 참혹하기 때문입니다. 애당초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말라는 교훈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이유가 뭡니까? 그걸 먹으면 그 결과가 너무 참혹하기 때문에 너 먹으면 죽는다. 무트 타무트 정녕 죽을 것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제발 먹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발 이방인과 거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결과적으로 다 죽기 때문에 이랬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이루어지지 않고 또 우리들은 그 결과 아주 가정도 파탄날 뿐만 아니라 교회도 파탄나고 하나님이 말리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이 더 어렵습니다. 크리스천이 이미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 살고 있다면 어쩌면 좋을까요? 여러분 남편을, 아내를, 자식을 집에서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여러분의 배우자나 자식을 집에서 쫓아내시겠습니까?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초대교회에서 문제가 됐던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머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괄호 열고 이것은 내 말이지 주의 말씀은 아닙니다. 괄호 닫고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그녀가 계속 그와 함께 살고 싶어 한다면 그녀를 버리지 마십시오. 또 어떤 자매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그가 계속 그녀와 함께 살고 싶어 한다면 그를 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거 사도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금 안 되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바울이 이미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부부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괄호가 있어요. 괄호 안 해. 이것은 내 말이지 주님 말씀은 아니다 이래요. 보통 괄호가 있는 경우는 성경에 어떤 사본에는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본을 옮기는 사람이 이런 말은 안 넣는 게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안 넣고 이제 그렇게 된 건데 그러니까 말이 좀 애매하다 그런 얘기예요. 사도 바울도 자신이 없다 그런 얘기 같기도 해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신앙이 없는 아내를 사랑해서 버리지 않고 계속 사는 것은 그건 바울의 생각이고 바울의 권면이긴 해요. 초대교회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 율법시대하고는 구약의 율법시대하고는 많이 다르니까. 그렇지만 이거는 하나님 뜻이나 율법은 아니라고 토를 하고 있는 것도 같아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다르다는 것 서로 사랑하는 부부가 있어요. 그래도 영적 전쟁은 벌어지는데 세상을 지배하는 게 사탄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7절이군요. 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여 검을 주러 왔느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라.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자, 근데 이게 예수를 믿는 가정에서요 자주 벌어지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네, 시어머니들과 교회 가겠다고 우기고 절에 가는 어머니는 시어머니는 안 된다고 합니다.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죠. 근데 두 부부 사이의 가치관의 차이가 큽니다. 또 세상을 바라보는 비전이 너무 다릅니다. 그러면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자주 싸우게 됩니다. 자주 싸우다 보면요, 사랑해서 결혼하긴 했는데 이 결혼이 잘못된 거 같다는 그런 확신까지 들어가는 경우가 있지만은,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나 이미 자식은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비극은 자식에게 확대됩니다. 자, 자식을 생각하니 헤어질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같이 살자니, 마태복음 19장 6절 예수님 말씀 때문에 이혼도 함부로 못해요.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요. 헤어질 수도 없고 같이 살 수도 없는 아주 불행한 삶이 신실한 크리스찬 남편에게, 신실한 크리스찬 여인에게 계속됩니다. 사도 바울이 믿는 사람 간의 결혼이 중요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어찌 상관하며. 여러분, 소가 멍에를 같이 맨다는 거 잘 아시죠? 두 마리 소에다가 멍에를 같이 맨었는데 두 소가 같은 방향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한쪽 소는 왼쪽으로 가려고 그러고 한쪽 소는 뒤로 가자 그러면 어디 가지겠습니까? 지금 이게 일어났습니다. 지금 가치관이 달리고 목표가 달린 게. 그래서 사도바울의 이런 권입니다. 그럼 부부는 그래서 한 비전과 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다른 부부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을 리가 없어요. 믿지 않는 남편을 가진 아내들 있죠. 남편 구원 위해서 기도하기가 급급하고요. 맨날 그냥 새벽 기도 가서 하나님 우리 남편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뭐 딴 기도 할 틈도 없어요. 그러시셔서 하나님이 할 여유도 없어요. 하나님이 좀 하려고 그러면 남편이 시비를 겁니다. 그거 왜 하냐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 부르심 사명을 혼자서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합니다. 전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애당초 잘못된 결혼의 결과인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경 시작부터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세상 사람과 피가 섞이는 것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 이유가 이래서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을 위해서 난일감을 구할 적에 하란 땅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동족 중에서 고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이방 여인 하갈과 결혼해서 이스마엘을 낳는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이방 여인과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지 않습니까? 벌써 시작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뭐 오늘 세상스러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성경에 얼마든지 이런 얘기가 깔려있습니다. 그 쫓겨난 사람 뭐예요? 쫓겨난 자식은 또 뭡니까? 제가 좀 프랙티컬한 어드바이스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결혼을 앞둔 분에게 제가 권면하겠습니다. 여기 몇 분 계시죠?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배우자를 교회에서 찾으시기를 아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절대적입니다. 교회에서 찾으세요. 특히 남자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이런 말씀드리기 참 조심스럽지만요. 이건 제가 수도 없이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 꼭 드려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여인과는 절대로 결혼을 고려하지 마시기 바라는 것은, 아내가 남편을 전도하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남편이 아내를 교회를 인도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주 드문 예를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건 뭐 천에 하나 정도. 그리고 믿지 않는 여인을 아내로 둔 남편이 자기 신앙을 지킬 수가 없어요. 혼자 교회도 나오고 혼자 새벽교도 나오고 그다 지칩니다. 그래서 결국은 포기합니다. 저는 수십 년간 수 없는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보세요. 소돔 왕이나 아합 왕이나 모두 이방 여인을 사랑하다가 자신은 물론 나라까지 맡게 됩니다. 여러분, 여인을 사랑하는 것이 무슨 죄이냐? 죄는 아니에요. 그래서 잘못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죄라고 안 그러지 않습니까? 잘못이에요. 자, 이제 여자분들에게 드리는 충고입니다. 여자분들은 남자보다 조금 나요. 여러분이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남자가 있는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때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남자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여자가 있으면 절대로 결혼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반대로 남자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여러분 어쩌면 좋겠습니까? 네, 이건 희망이 있어요. 앞으로 다니겠다고 약속을 하고 근데 그 사람이 그 약속을 성실히 지킬 수 있는 그 품성이 진실한 사람이라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네, 저는 저에게는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얻어봐야 해서. 이 남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셨죠. 남자들이 신실한 크리스천으로 바뀌는 일이 사실 자주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 교민사에서는 아주 자주 일어납니다. 이게 남자들 처음에 아내가 뭐 나오자 그러니까 교회에 1년에 4번 밥 먹으러 나왔다가 그러다가 남편이 아내보다 훨씬 더 신앙이 좋아집니다. 남자들이 여자의 기도로 노력으로 신실한 크리스천으로 바뀌는 일이 일어나기는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결코 쉽지 않은 싸움이에요. 사탄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자기에 소속한 사람이 교회로 넘어가는 걸 두고 보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 믿지 않는 남자를 여러분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네, 모든 수단입니다. 여러분이 뭐 애교를 피든 뭐 교회로 데려오시기 바라는 것은 처음에 와서 믿지 않아도요 교회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건 언젠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아내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많은 남자가 아내를 따라 교회에 오게 된 이유가 뭔지 아시죠? 왜 남자는 여자를 교회를 못 데려오는데 왜 여자는 남자를 교회로 데려올 수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어느 유명한 배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그 다음이 진정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은 절대 아내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자분들 이거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 아내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내를 사랑한다면 그리고 여러분 교회 출석한다고 모두 믿음이 있다고 할 수는 없어요. 네, 한국 교민 중에 75%가 교회를 갔는데 모든 믿음 믿지 않습니다. 그래도요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을 하고 말씀을 듣고 배우는 사람은 희망이 있는 이유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이 자주 접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성경을 자꾸 읽으라고 권하는 이유가 말씀을 접하다 보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진짜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유가 2세 신앙교육입니다. 자 신앙교육은 부모가 같이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어머니의 역할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거의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는 자녀를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드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사무엘의 어머니라든가 한나라든가 네. 모두 어머니라는 사실을 감안하시고요. 남자분들 믿지 않는 여인과 결혼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은 물론이요 자기 자식 신앙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 잊지 마세요. 집안 망칩니다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이 크리스천의 혈통이 민족이나 종족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이 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은 예수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이 사탄의 영을 가진 세상 사람들과 섞이면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나쁜 게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길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이방인과 혼인하는 것이 크리스천이 세상과 결혼을 해서 사돈을 맺으면서 이 세상적인 유익을 얻으라는 것과 같다는 거. 네, 여러분 이것을 마음 깊이 간직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믿는 사람과 끼리의 결혼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좋은 곳에 끌려 네, 때로는 아름다움에 끌려 또 가진 것에 끌려 결혼을 세상 사람과 한다는 그런 저희들에게 욕망이 있고 충동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배우자를 선택하신 일에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감려하셔서 우리 크리스찬에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배우자를 선택하게 하셔. 그 가정을 크리스찬의 하나님의 귀한 가정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많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